2절 정보 기술의 민주적 잠재력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양가로 1은 읽어보시고 양가로 2 정보 과부하에 따른 정보가 과연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정보가 막 개방되고 많이 흐르고 정보의 바다에 막 빠질 수 있고 이러면 과연 민주주의는 그만큼 개선되는 것이냐? 오히려 정보 과부하는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무력감과 방관자 의식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이 동그라미 1, 방대하고 상호 모순된 정보를 접하게 되고 그 정보를 소화하지 못하게 되면은 의식의 혼란과 마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도케인의 민주주의는 여기서 가능한가에 그 구급 대원의 이야기에서 도케인이 소개했듯이 전문가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쪽은 이렇게 말하고 다른 한쪽은 이렇게 말하니까 이 의식의 혼란과 마비 현상이 나타나서 결국 부시는 종교자이니까 나는 종교를 믿고 부시를 찍겠다 이런 식으로 그 많은 정보들이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하고 그 단순한 어떤 의사결정의 단순화의 원리에 의해서 엉뚱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가 오히려 생길 수도 있다. 만약에 보고서가 한세 바닥이다 그러면 보고서를 읽을 만하죠. 근데 보고서가 천장이다. 그러면 그 보고서를 천장 중에서 어디가 포인트라서 그 부분을 읽어야 되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어떤 정보 처리에 관한 능력, 지식을 가지고 그 포인트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면은 그걸 알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할 텐데 그런 걸 모르고 있고 자기 책임은 분산되어 있으면은 뭐 그냥 저거 내가 볼 필요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 이게 비슷하니까 이걸로 하자. 뭐저 사람 잘생겼으니까 저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의식의 혼란과 마비 현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교육센터 등을 통해서 정치적 의식과 식견은 확대되었으나 그에 의거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이 제한되어 있을 때도 좌절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2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극심한 빈곤과 기아, 폭력의 남부, 전쟁과 테러, 자연적 재앙, 환경 파괴, 핵전쟁의 위협 등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뉴스 나온 게 50년이 지나면 기후 변화 때문에 해수면이 몇 미터 상승하죠? 예, 89cm가 상승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인류가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는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또 나왔는데 일군의 이제 기후학자들이 예상한 건데 그런 걸 들으면 일단 누구나 망연자실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개그 콘서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폭두백수 다나카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 폭두백수 다나카를 봐도 그 결국 그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뭐 이런 걸로 이제 지구가 멸망하게 되고 큰일이다 큰일 그래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이러니까 친구들이 휴지를 차근차근 아껴 쓰자 두 칸만 쓰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나도 그러고 있는데 유조선이 부서져가지고 바다에서 활활 타고 있는 걸 보면 화딱지가 난다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야 소개팅 들어왔어 소개팅 이러니까 뭐야 이러니까 야 네가 지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팅이 들어왔거든 여자 셋 남자 셋이야 올래 이러니까 지구보다는 미팅이 우선이지 이러고 나간단 말이죠. 왜냐면은 그 지구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면서 미팅을 안 나가봤자 이게 할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무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팅만 하면서 50년을 지내다 보면 50년 뒤에 해수면이 89cm 상승을 하게 된다 해도 뭐할수 있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좌절이 온다. 그 과중한이 또 심리적 부담을 주죠. 그 다나카도 거기 보면은 백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환경오염 이런 이야기, 지구의 멸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한 거의 반나절을 과중한 심리적 부담에 짓눌려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다녔단 말이죠. 미팅이 아니었으면 참 잠도 못 이룰 뻔했는데 그 사람들의 심각한 정치적 함의를 가지는 정보를 외면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즉, 동그라미 3에 나왔듯이 그러한 정보를 외면하거나 정보 불감정의 상태에서 그 중요성을 부인하거나 그런 정보가 계속해서 그 심각한 메시지가 반복되니까 뭐 하는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세 번째, 다른 사람이 해결할 것이라고 체념하고 스스로의 대응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저도 한때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 주로 의사결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석유 자원의 고갈이 오고 환경 오염이 되고 기후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국회의원이 지금 한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이 문제의 의제를 끈질기게 고민하는 국회의원이 없죠. 국회의원이 없는데 해결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전부 다 체념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과부하가 꼭 좋은 건 아니다. 오히려 할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정보가 좀 적은 게 오히려 낫다. 근데 이제 그 능력과 수단의 좌절 이것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이 그것과 관련된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은 정보통신 기술 자체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떤 대의제 구조의 확대와 대의제 구조의 어떤 수정과 일반 시민들이 전 세계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차원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 통치 수준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숙고하고 의제로서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대안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 양가로 3은 읽어보시고 양가로 4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장 정보기술과 원격민주주의. 그래서 아까 뭐 토플로 이야기도 쭉 했고 그리고 크리스토프 아트턴의 검토와 로버트 탈의 제안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기서 다시 원격민주주의 구상은 존 네이비스트나 엘빈 토플러를 비롯한 그리고 텔레 데모크라시 그 번역한 분도 원격민주주의 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되게 막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숨겨진 가정들이 있는데 이 가정들은 잘못된 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발생한 것인데 이것을 하나하나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가정들은 2절 동그라미 양가로 1부터 6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3절에서 쭉 하나씩 검토하는데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225에서 236페이지까지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그 주로 위너와 에거시의 어떤 논의에 기초해서, 이런 숨은 가정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숨은 가정들이, 다, 오가 되어야지만 원격 민주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이제 지지하는 그들의 논의가 토대 위에 서 있을 수 있는데 이 숨은 가정들이 다 틀렸다면은 그들의 논의 자체가 엉터리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첫 번째로 정보는 곧 힘이고 이러한 힘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게 되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향상이다라는 가정을 비판한다. 위너는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하면서 원격 민주주의 이 가정에 본격적으로 맞서고 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현재 심각한 정보 부족의 상태에 직면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이 인터넷이 발전되기 이전의 사람들에 비해서 이전의 사람들은 인터넷 이후의 사람들보다 국가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판단 자료가 적었는가? 그리고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읽고 있는가?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당시에 어떤 국가 대사적인 문제와 지금 국가 대사적인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들이는 시간, 비용, 그리고 읽는 자료의 양을 비교해 볼때 거의 차이가 안 나죠. 옛날엔 그걸, 신문으로 읽었다면 지금은 스크린으로 읽는 것뿐이고, 그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TV를 보는 것뿐이죠. 왜냐하면은 정보가, 많이 떠 있다 하더라도, 출판도 많이 되고 이렇다 하더라도, 정보가 확산되는 것은 곧그 정보를 처리해서 그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능동적으로 형성하는 것과는 커다란 간격이 있기 때문이죠. 정보의 확산은 지적 능력의 함량과 다른 것입니다. 교육의 확대와 문자 해독력은 지적 능력을 함량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 교육이 확대되고 문자 해독력이 높아지고 문맹률이 낮아지면 그 사회의 민주주의는 거의 필연적으로 거의 법칙처럼 향상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맹률이 높아지면 그 사회 민주주의는 거의 필연적으로 쇠락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글을 못 읽으면은 그 자료를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글을 못 읽는 사람에게 보고서가 1,000권이든 10,000권이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1,000권이냐 10,000권이냐 이 문제를 글을 읽냐 못 읽냐 이거와 같은 수준에서 원격 민주주의자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정보와 지식을 자신의 실제적인 힘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은 정보통신기술에 의해서 발전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지식은 힘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적절한 행동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좌절 상태와 무기력 상태에 빠져서 미팅만을 하게 될 뿐입니다. 세 번째로 정보가 공평하게 분배되고 접근이 확산되었다고 해서도 민주주의가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아까 말했듯이 동반자 민주주의 입장에서 그런 동반자 민주주의의 여러 구성원들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존하면서 공정한 결정 과정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들이 무엇인가를 숙고적으로 심의해서 발견해내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한다면은 여기에는 그런 어떤 정치 규범 그리고 그 규범에 맞는 수단을 고르고 그 수단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능동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아터턴이 검토했던 그런 여러 가지 시범 프로젝트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원격 민주주의자들은 행정부나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그 자료도 다 준비해주고 뭐 선택지도 다 준비해주고 그 이렇게 자료를 쓱 스크린에서 보여주듯이 마치 그 영화 보면 많이 나오듯이 회사에서 그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슬라이드 보여주면서 이것은 이렇죠 뭐1800 이상한 숫자 막또 쓰죠 1876뭐 개가 늘어나고 뭐 이런 걸 갖다가 공무원들 이렇게 되게 잠 오는 목소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 있죠. 그런 걸 해가지고 그래 2번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은 과연 민주주의 향상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자기 삶에서 어떤 문제를 느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천착하고 그 천착의 과정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그걸 토의할 수 있는 그룹이 있었고 자기가 천착해 나가는 어떤 지식이란 수단이 모자란다. 그럼 뭘 배워야 되겠다 해서 더 알아 나가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킹이 돼서 의제를 설정해서 그것을 국가적인 의제로 내세울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래서 그 최소한으로 어떤 필요한 문턱을 넘어서게 되고 그런 문턱은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제안을 국가적인 의제로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과정 자체가 어떤 민주주의 과정이고 그리고 공동선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인 것인데 그런 과정 자체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고 그냥 떠먹여 주는 대로 그냥 스크린 검색하고 투표 띡 하는 것뿐인데 그것이 과연 민주주의의 발전인가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양가로 2. 지도자와 시민 간의 밀접한 관계가 바람직한 정치 형태라는 과정. 그래서 이제 뭐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 지역구 의원한테 이거 국회에서 뭐뭐를 법안으로 발안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고 직접 가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민주주의가 더 향상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스레스홀드 즉 문턱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의원은 그 터무니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그 합리적이거나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이해관계에 너무 편향적인 것까지 전부 다 동등하게 다루어줘야지만 문턱이 없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것을 동등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건 결국 문턱이 있다는 것이고, 그 문턱을 국회의원의 자의가 아니라 대의자나 행정부 관리의 자의가 아니라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동력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위 집단 서브그룹의 존재죠. 이들이 바로 공공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고, 이들이 그 의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일정한 세력을 이룰 때, 그때 국가적이거나 지역적인 의제가 된다. 이런 어떤 의제 설정 과정이 하위 집단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또그 하위 집단이 계급적이나 성별 분포나 지역적 분포에 차별이 나지 않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 때그 민주주의는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할수 있는데, 그런 게 대해서 사람들이 하위 집단이 제도적인 권력을 지금 부여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하위 집단에게 흥미를 잃게 되고, 하위 집단의 어떤 권력이 점점 쇠퇴하게 되어서, 그래서 아예 그걸 빼버리고 직접 국회의원에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투표를 해서 직접 뭐 여과되지 않은 의제를 설정하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안의 사고과정에서 비약이 벌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들 하위 집단은 정돈되지 못한 시민들의 욕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고, 또 국가의 동원 압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어서 다원적 민주적 사회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집단이죠. 이들이 없다면 국정 홍보처나 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주류 언론들의 정보 공세로부터 시민들이 보호될 어떤 영역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다 없애버리면은 이들이 무기력하다고 해서 그것을 폐지시켜서 직접 지도자와 시민 간의 밀접한 관계를 유도하는 것은 틀린 방향이다. FTA 반대했다고 보조금 철회한다 그러니까 애초에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되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보조금을 국가의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쿠폰 투표를 통해서 줘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오히려 그런 하위 집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들이 무기력하다고 해서 이걸 다 철회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지도자와 시민 간의 직접 밀접한 관계를 높이는 것은 정돈되지 못한 욕구를 무작위적으로 국가적 의제 영역에 통과시키게 되는 것이고, 또 국가의 동원 압력, 조작 압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역동적인 민주적 정치 과정을 완전히 삭제시켜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투표율 대화의 정대가 직접 민주주의 발표의 발전의 지표라는 과정인데, 이것은 곧 그것이 숙고되었던 심의대학권 혹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건, 다수결이 직접 이루어질수록 좋다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는 잘못된 정치 철학적 가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참여 정대는 정치 발전이란 가정도 그 참여의 질이 무엇이고 대표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았다는 문제, 그리고 참여 자체가 갖는 비용과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틀린 가정이고, 다섯 번째로 모든 정부 기술이 정치 발전에 기여한다는 가정은 아까 살펴보았듯이 시민 통제 감시에 사용될 수도 있고, 또 정보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몇몇 기술들만이 그러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죠. 로돈 같은 경우에 자료 변형 기술, 대중 참여 기술, 상호작용 기술로 기술의 종류를 나누었는데, 이 중에서 민주주의에 기여하게 되는 기술은 세 번째 기술밖에 없다. 이 대중 참여 기술은 원격 민주주의자들이 이것이 마치 민주주의를 상승시킬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착각하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기능 장치, 뭐 집에서 컴퓨터에 이렇게 버튼을 띵 누르면은 실시간으로 국가의 의제에 대해서 국민 전체의 어떤 의사결정을 각 가구마다 하나씩 마련되어 있는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거 할수 있다. 그러면은 저기 돈 들여서 여론조사도 안 하게 되고, 한길 리서치 뭐 이런 거안 하고 되고 얼마나 좋느냐, 그리고 그것대로 결정해야지, 이런 것은 여론조사 결과가 시민 통제의 자료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수파니까 이대로 따라라라는 어떤 시민 동원의 기재로 사용될 수도 있고, 정부가 여러 가지 정보 조작을 통해서 이걸 바꿔보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제가 누누이 말했듯이 여론은 비체계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정한 그 시간 단면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느냐는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것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행정부가 자신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할 때, 그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자신의 의사결정과 상치되는 국민의 다수 여론은 거기에 포커스를 안 맞추면 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연금을 80%가 싫어한다, 국민연금 개혁 싫어한다, 일단 포커스를 안 맞추면 되고, 또 뭐, 천성산의 터널을 뚫는데 처음에는 여론이 오히려 터널 뚫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단 말이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오히려 그 인신공격을 하면서 반대자들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면서 이미 썬크 코스트를 마치 이게 진정한 코스트인 양 이렇게 둔갑시켜 가지고 합리적인 어떤 경제 계산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을 호도함으로써 조작함으로써 결국 여론조사 결과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봐라 이게 다수파다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능 장치는 민주주의의 어떤 질적 향상과 별로 관련이 없어요. 애초에 투표로 원래 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투표로 원래 하고 있던 것인데 숙고되지 않고 어떤 상호작용 없이 원자화된 그런 여론조사는 아니다. 이걸 갖다 마치 민주주의 향상을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양가로 1, 2, 3, 4에서 살펴봤던 그런 가정들을 진실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의견 활류 체계도 마찬가지, 뭐 게시판에 의견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활동들, 그런 활동들 자체도 원자 대 시민 간의 의사소통 기회가 축소되고 괜히 말꼬리 잡는 싸움만 이루어지게 되고 워낙 그 논쟁의 초점이 순식간에 변해가지고 논의의 장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상호작용 기술이라는 것인데 한 개인이나 집단의 메시지를 다른 개인과 집단에 전달해 서로 직접 반응하게 할수 있는 기술이다. 그는 이 기술만이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기술이라고 할 것도 없이 일단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게 상호작용이죠. 이런 걸 많이 하면은 하위 집단, 서브그룹이 강건하게 되고 조작이나 정보의 체계적 제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게 되고 능동적인 의제 설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것이 제도적인 권력을 갖게 될수 있는 어떤 단초도 마련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기술이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기존의 어떤 직접 만나는 것이 분명히 비용이 들죠. 근데 그 비용을 낮추면서도 상호작용의 효과만 그대로 가지게 할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래서 이 강정인 교수는 여기서 이제 로돈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아트턴의 비디오 텍스나 컴퓨터를 이용한 회의에 아트턴이 기대를 걸고 있다는 점을 여기 덧붙이는데 비디오 텍스나 컴퓨터를 이용한 회의가 과연 그 민주주의 질적 전환을 깨할 수 있는 상호작용 기술인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치 뭐 백인 위원회 에반게리온에 보면은 이렇게 위원회 뭐 화상 이렇게 홀로그램이 떠가지고 막 회의를 하는 그런 거에 참여해가지고 직접 이야기하고 앉아 있을지 그럼 100명이 그러면 비디오에 이렇게 100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갑자기 얼굴이 크게 뜨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거 할수 있을까? 과연 그리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별로 의문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것보다 항상 어떤 의제에 대한 토론은 그 자료를 지금 가장 천착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글을 쓰면은 그 글에 대해서 읽어보고 이런 점못 생각했던 점을 지적하고 다시 세련화하고 그것이 이제 당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빅매치로 격돌하게 되고 아직까지 입장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빅매치를 보고 이제 입장을 또 결정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개인별로 다한 마디씩 해가지고 그 의견이 취합돼가지고 이런 그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어나지를 않죠. 지금 뭐 칼국수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돈가스를 먹을 것인가 그런 걸 결정하면은 개인별로 다 한마디씩 해서 취합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상호작용 기술의 가장 중심은 결국 책, 팜플렛, 신문이다. 그런데 책, 팜플렛, 신문은 구슬인데 구슬도 깨어 선발이라도 깨어야지 보배가 되기 때문에 그꿸수 있는 도구로서 우리가 인터넷망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망에서 그런 상호작용 직접 만나는 것을 비롯해서 상호작용의 기술들 책이나 이런 팜플렛 신문을 보게 하는 어떤 기술 등에서 혼자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서로 교육하고 주류 토론에 대해서 어떤 해석에 도움을 주는 걸 하지 인터넷 자체에서 어떤 토론의 광장이 생긴다거나 이러지 않죠. 뭐 다음넷에 보면 아고라 이런 거 있지만 거기서 뭐 국가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할수 있을 수가 없죠. 뭐 꼬리표를 따서 알리 알리 알리가 뭐 8번이 반복이 된다고 해서 그 8번 반복된 만큼 의견이 세련화되느냐 보면은 꼬투리만 잡고 있죠. 그리고 그거 다 따라 읽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순식간에 또 중심되는 의제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특정한 제도적 결론이 나오지도 않는 것이죠. 그런 거에 제도적 권력을 부여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부여해서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인터넷 게시판이든 비디오 텍스트든 컴퓨터를 이용한 회의든. 그래서 또 양가루 6은 기술 결정론 사고 제3의 물결이 오면 다잘 된다 이런 것들은 다 헛소리다 뭐 이런 점이고 읽어볼 책과 논문인데 제가 간략하게 소개한 헬드의 범세계적 민주주의 모델과 아치부기의 유엔 개혁은 위에 두 책에 나와 있고 제가 두 번째 책은 기회가 되면은 강의를 할 텐데 그거는 약속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맨 마지막 논문 미스 인포메이션은 위너의 논문인데 위너의 논문은 구글에서 검색하면 공짜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다운을 받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디프닝 디모크라시 제가 그냥 자료를 올리고 그 자료 소개를 앞에 약간 하고 다음 시간부터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으로서 민주주의 강의를 완전히 이제 끝내고 그 자료 소개는 한 30분 정도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자료 소개를 하고 끝내고 다음 시간 그 30분 하고 법의 제국 강의를 하여튼 원래는 이제 그 대한경제체제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일산에서 노동법을 공부하시는 분들과 노동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시리즈로 이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라올 건데 그 강의와 관련해서 법 해석에 대해서 우리 어떤 이론을 택할 것인가 이 점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런 강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단순히 어떤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법 해석의 옳고 그름을 가르는 단순 논리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법의 제국 강의를 다음 시간부터 아마 한 5, 6강 정도에 걸쳐서 뭐더 걸릴 수도 있는데 천천히 요번에 읽겠습니다. 저번에 자유주의적 평등은 너무 급한 호흡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법의 제국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